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참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든지 오십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의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은 디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오직 소망은 앞에 있는 가나안 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가는 가나안 땅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이죠. 몸은 살고 있지만 그 영은 이미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앉히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 되고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는 오직 소망은 결국 그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회복하시고 참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악한 자도 없는 그러한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고 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열두 사도들은 그 열두 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동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같이 와서 이 땅에서 더 천년 동안을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만큼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상급은 통치권을 얘기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참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으로 인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한 사람들 결국 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라서 올 것이라고 그랬고 사도바른 골로새서 3장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와 함께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바를 통해서 주께서 그들을 함께 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에녹을 통해서 수만 성도들이 그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한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잘 되면 좀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고통을 받고 그러지 않고 참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참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입니다. 특별히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들은 7장에 나왔는데 이들이 인을 받고 어떤 죽음이 와도 그들은 죽이지 못하고 그들이 환난 때 남아서 참 전파자로서 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그런 남자 처녀들이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들은 임무를 마치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4장 4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거 동정이라는 게 영어로 virgin입니다. 처녀라는 것을 똑같이 남자도 동정, 남자 처녀다 이런 얘기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이 선택된 모든 사람들 14만 4천 이 사람들은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모였습니다. 이건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몰몬도 아니고 안식교도도 아닙니다. 모든 미혼 남성으로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가톨릭 신문화 수도승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혼 남성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 가운데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동정들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순결한 처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A chaste virgin, 순결한 처녀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거듭난 성도들은 많지만 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몸이죠.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역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멤버라는 것은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직분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죠. 아무나 다 멤버를 삼으면 안 되죠.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멤버를 주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보면 그냥 오기만 하면은 그냥 오는 날부터 등록을 받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는 그 열처녀 비유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바로잡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한 처녀가 아니라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즉 10명의 처녀들은 복수죠. 자, 보라, 신랑이 올 때 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6절에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도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된 같은 무리죠. 근데 이들은 환난 때 일어날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환난 때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 오실 때 그를 막기 위해서 들린 바는 처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들러리들이죠. 신부가 하나가 있고 들러리 처녀들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올 때 그를 막기 위해 들림받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순결한 처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 은혜시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참 들러리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을 위해 들러리 서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때 보면은 들러리들 먼저 입장을 하죠. 들러리들이 쭉 입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입장하고 들러리 입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신부가 탁 들어온 장면을 보죠. 그때가 아주 다 일어서서 박수 치지 않습니까? 가장 주님이 귀하게 보낸 게 이게 바로 신부죠. 그래서 이들은 참 끝까지 견뎌서 환난 때 모세 율법을 지키고 모세 노래를 부르는 동정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참 신명기 3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이게 바로 모세 노래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신랑이 땅을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땅을 차지하려고 심판하고 차지하려고 돌아오실 때 그를 막기 위해 들림을 받습니다. 성경은 교회 시대 이방인 무리들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구절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미 교회는 이미 하늘로 들림받은 후의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에덴 동산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양심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또 율법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은혜 시대가 우리 살고 있고 앞으로 이제 환난 시대가 오고 환난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하고 주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영원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 거. 이 시대적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안 되죠.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참고로 시편 45편 13절 14절에 보면 여기 처녀들의 말씀이 나오죠. 이 시편도 대부분이 성령께서 참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참 환난 때 일 또 참 휴거될 때 일 재림하실 때 일 천년왕국 때 일 영원한 세계의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그는 자기 위해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의 참 입을 사로잡아서 앞으로 될 일들을 다 예언했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서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초림에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다시 심판하러 오시고 어떻게 그분이 통치하시고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시는가. 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바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 살기 전에 주님은 함께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은 만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참 왕비 같은 존재로, 주님은 왕이요 우리는 왕비 같은 존재로 참 다스린다 그러는데, 참 그때야 돼야 아마 아 이렇구나 대부분 알겠죠.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요한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상상도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지금과 우리가 맛있다 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건 뭐 아무리 누려도 그때하고는 상상 못하고 그때 죄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누리는 행복감, 그 기쁨, 이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조금씩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제자들에게 열매 맺으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힌다,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말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죠.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고 느낌에 좌우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죠.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몸을 벗고 휴거될 때, 변화돼서 부활될 때,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 세상과 가늠하지 않고 순결한 주님의 처녀로서 살아야 되죠. 지금 시편 45편 13장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입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라. 여기 보면 처녀들이 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나온 것처럼 처녀들이 나오는데, 이 처녀들은 결국은 이 시편 45편에 보면은 그 이 왕비, 왕의 딸을 결국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인 순결한 처녀, 이 왕의 딸을, 왕비되는 왕의 딸, 왕의 신부, 주님의 신부의 뒤를 따라가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들러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들어있지 않죠. 결코 그 14만 4천 순결한 처녀들이 가톨릭 신부님들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아니고 안식교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시 참 그 왕의 신부가 있고 또 들러리들이 있다는 거, 처녀들이 있다는 거, 솔로몬의 아가서 6장 8절 9절 보면 또 동일하게 나와 있죠. 성경 전체에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풀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국은 구약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가서 6장 8절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는 오직 하나요. 바로 요즘에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교회죠.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 도다. 이게 분명히 한 사람이 있죠. 이거는 한 사람은 바로 뭡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 오직 하나다. 결국 순결한 처녀, 교회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씻김받고 주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기름 발라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준비해야죠.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 요즘에 하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면은 세상 것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에베소 4장에서처럼 말씀에 있는 의한 물로 씻김 받아서 정말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래도 연세되신 분들은 이것을 알고 신부단장하지요. 천국에서 만든 참 화장품 씻기는 주님의 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말씀 안에 생명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기름보다도 어떤 향수보다도 더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가서에 나오는 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지금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의 동정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어스라이 버전 1611년판 최초 영어 성경 제임스 완 때 종교개혁판으로부터 만든 그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이나 한글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런데 다른 그동안에 다게 또 번역되고 그렇게 된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1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5절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재림 직전의 한 장면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 직전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환난 때 그 환난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심지어는 태양이 검은 천으로 새까맣게 되고 빛을 발하지 않고 다른 핏빛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핏빛으로 된다. 얼마 전에 좀 월식을 하는데 달이 크림슨 레드로 변했죠. 자, 이것이 여사로 볼 것이 아닙니다. 왜 끝까지 견딥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666을 받지 않으므로 끝까지 그들은 고통 속에서 참 땅에 풀뿌리를 키워먹으면서까지도 사탄을 이겼으며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그들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환난 때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행위로 견뎌야 되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에 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 나는 토탈로스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게 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엔 죄로 가득 찼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나는 방법이 없다. 이러고 참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히실 때 한평 강도 이것을 깨닫고 한평 다른 강도에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죄 없는 주님이 자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을 것을 얘기했죠. 그는 세례나 침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 때가 되면 성령님이 떠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은혜의 복음이 없지요. 그때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사태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4장 25장에서 또 거기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분간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혼동이 오게 되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 휴거의 사건, 그리고 재림의 사건을 환난 때 사건을 세 가지를 주님이 동시에 말씀했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없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것을 나눠서 알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고 하더라. 금방 좀 말씀드린처럼 이제는 환난 때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인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는 다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가고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보니까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천사, 결국 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바울을 통해 주신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죠. 은혜의 복음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못 박으셨는데,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한 천사가 지금 영원한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시대 복음 이거 전하면 안 되죠. 성도들이 휴곡에도 난 다음에 천사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은혜 복음 전할 수가 없죠. 자기들은 참 죄 가운데다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죠. 증거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거저주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거듭났다. 이제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왜 천도가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거나, 또는 둘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약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99%가 아니고 100%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에 주님이 있는 분은 그걸 확실히 알죠. 누가 가리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대부분 제가 아마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구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나 하나 구원받을 거 분명히 예언해 줍니다.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죠. 너희에게,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걸 알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심지어 목회자의 직분이 있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다 그 당시에 목회자의 박사들이었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고 겨우 니고데모 한 사람 와서 겸손하게 나왔을 때 그가 거듭나게 됐고,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침향을 200건인가 가져와서 주님의 장사에 써달라고 이렇게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이 마태복음 이 갈라디아서 1장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것을 말한다면 본문의 천사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시몬 베드로도 오순절에 그 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실 신약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신 다음부터 신약이 된 거죠. 그 신약은 피로 된 언약이죠. 동물의 피가 아닌, 율법시대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된 언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이전까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로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또 오순절 날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은혜 시대에 와서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만 전하셨죠.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골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랬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이것은 은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참 이 천사가 전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오순절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한 그 부분을 보십시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2장 38장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그러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 집, 결국 이스라엘 집이죠. 너희 자녀, 이스라엘 집이죠.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 2장의 전체 문맥은 이스라엘 집에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 집에 전해진 거예요. 그때는 오순절날은 이스라엘의 각 여러 지역 한 14군데 되는 지역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복음도 은혜 복음이 전파되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성령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은 오순절 이후 수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은혜 복음이 뭔지 몰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 복음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도들에게 다른 베드로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걸 깨닫고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이 복음을 가르쳤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 복음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사도 바울의 그 은혜 복음의 전파는 그 사이에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가 바로 과도기인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가르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은혜 시대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환란 때 넘어가면은 엄청난 고초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선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가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참 열심이 생기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복음이죠. 주님이 이런 환란의 의전에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면 괜히 두려워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하늘에 가실 것입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고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구원받으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심으로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